한지열씨 요곡하고 마지막 절을 한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라고 그의 자기가 그의 자라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금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공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 두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 되는 것과 제자 삼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하는 이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오카라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신도를 깨우라를 통해서 이 제자 훈련에만 모든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가 이제 정리한 책에 보면 홍신도를 깨우라는 책에서 제자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말하기를 인격적 의탁을 하는 사람, 그리고 복인의 복음에 증인된 사람, 그리고 섬김의 종이라는 이 세 가지로 제자가 누구인지를 정의했습니다. 핵심 요소이기도 하고요. 기독교 제자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인격적 의탁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의미하는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교회에 자주 오고, 기도 많이 하고, 성 잘 섬기고, 물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근데 그것으로 내가 정말 제자이나 그리스도인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얼만큼 닮아가고 있는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이 오늘의 모습 가운데 제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라고 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말이 그리고 내 행위가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위가 하나 되는 그런 삶으로 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일하는 터전에서 누굴 만나든지 간에 어떤 기회가 주어든지 간에 이 복음을 내가 증거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삶의 증거로서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사랑과 용서, 자비, 낮아지, 용납함,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모습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여준 것에서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정말 내 삶으로 보여주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정말 잘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복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내 삶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내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특별히 이 문화 속에서 들어갈 때 정말 세상이 얼마나 이 기독교 문화하고 정반대로 가는지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너무 잘 알다시피 뭐 LGBTQ 동성애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공부에 대한 가치를 서로 도우려고 공부하고 배운 게 아니라 내 인격의 수양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내가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 문화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상 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요. 네, 웃음에 미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섬김의 종의 모습이에요. 정말 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당신이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되었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교회 이 겸손과 희생을 당연한 것이고요. 겸손과 희생은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자니까 계속 거듭거듭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날에서 너무너무 단순한 삶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해서 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고요. 나의 존재가 사라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내가 기독교인으로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거듭거듭 이게 중요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주님을 나의 세이비어로 구원자로는 잘 모십니다. 나의 세이비어로는 잘 모십니다. 구원자로. 근데 주님을 나의 로드로 말 그대로 주님이 로드잖아요. 나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사는 거에서 자꾸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말씀 그대로 한 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주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거고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할 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내가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아 내가 온전히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내 자신을 자꾸 살리시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 자신 죽는 겁니다. 철저히 죽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부인하는 거고 내 육에 속한 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못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야만 지금 섬김의 종으로서 제자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28장 16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를 삼는다고 할 때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같이 나눴는데 첫 번째 같이 나눈 것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간다고 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사람들 인종 문화 그다음에 뭐 서로 종교도 다를 수 있고요. 가치관도 다를 수 있고요. 또 교육의 정도도 다를 수 있고 서로 좋아하는 취향도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가서 그들에게 다가가 제자를 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가면서 그에게 제자를 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알려주므로 해서 제자를 삼는 거고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삼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온전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면서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가르치면서 제자를 또 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죠?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를 꼽는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말로 행동으로 제자들에게 이적과 기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자유와 그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실 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제자가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하나님과 자신과 우리들 사이에 있었던 그 막혀있는 것들을 허무셨던 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것들을 허무셨던 거예요. 그걸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거하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직 그 주권 가운데 섬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생명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되돌리길 바라요. 아, 전 이 자리에 지난주에 있다가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눈에 보여가지고 안타까워. 야, 이게 조금이라도 더 말씀에 대해서 듣고 깨달은 것 같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면 너무 좋을 텐데 네. 또 설마 나 때문에 시험 받아서 이 자리에 없는 거 아닌가 괜히 또 네. 위축되고 또 그런 마음도 듭니다. 만약에 저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가셔서 꼭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워낙 연약해져가지고 네, 워낙 연약해서 시험을 줄지 모르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네, 꼭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 이러한 제자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 이 가르치는 삶입니다. 가르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르침이 얼마나 다른지를 사람들이 먼저 고려를 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이런 말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거다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고백을 한 겁니다. 이야 그가 정말 말씀의 권위가 있구나.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감동이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그 어떤 울림이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하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기에 그들이 놀랐을까? 먼저 저희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통해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보통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산에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예수님의 그 권세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에게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건데 여러분 가르치는 권세가 있어요. 예, 말씀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게 예, 변화가 있을 만큼의 그게 놀랄 만큼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삶이 있어야 되고 그 변화, 그 이 권세가 있습니다. 말을 했을 때. 이 권세란 말을 원래 권세란 말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긴 하지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으니까 헬라어로 이게 제가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엑수시아. 헬라어가 엑수시아다. X는 투범이라는 뜻이고 또는 아웃오브라는 뜻입니다. X 밖으로 뜻이에요. 근데 우시아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의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를 우시아라고 합니다. 영원히 머문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안의 신성이 나를 통해서 나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그것을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을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신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으로 보여주든 나의 해석으로 보여주든 말로 보여주든 사랑으로 보여주든 나의 신성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권세가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움직이셔가지고 내 안에서 그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 성령의 움직임이 드러나길 바란다는 거죠. 다시 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내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떻게 드러나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를 위해, 나를 통해서 예, 증거될지, 계속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권세가 생깁니다. 그 권세를 가지시면 돼요. 그 권세가 있어야 내가 주님의 제자요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당신을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의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오니 이 말 따라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라고 내가 권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권세가 있으시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세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보여주셨는데 오늘 그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것은 그 권세가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한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주님은 완전함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의 그 의미를 완전히 드러내신 것으로 자기의 권한을, 권세를 알려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양한 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율법과 거룩과 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율법과 거룩과 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의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히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가르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율법의 불완전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완전한 뜻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 완전한. 예수님은 5장과 7장에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십니다. 그러면서 거듭거듭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거듭거듭 두 개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말, 혹은 너희가 들었던. 옛사람이 말하고 혹은 너희가 들었던 말은 이것인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 계속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5장에서만도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시켜서 그들이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 옛사람에게 말하면 냉세를 하지 말고 내 냉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과거에 이렇게 해석했던 것이 불완전함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침의 핵심을 말한다면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관점으로 다시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거고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 새로운 해석 가운데 권세가 주어집니다. 뭐 여기 대부분 또 우리 공부를 또 많이 하신 분들이시니까 여러분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뭐 석사 논문이든 뭐 학사 논문이든 박사 논문이든 그 새로운 관점이 그에게 힘을 주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그것에 대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권위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해석을 올바로 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권세는 거기에 있어요. 진리에 있어요. 가르침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의 진리가 얼마나 분명하게 100% 클리어하게,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드러냈느냐에 있는 거예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100%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내 자신의 삶도 돌아보고 내 부부관계 보고 내 자녀들의 관계도 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갈고 닦으셔서 그게 참된 의미가 뭔지 진리가 뭔지 그걸 해석하면서 살아가실 겁니다. 그걸 듣고 권세가 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저희 교회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제 운행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경륜이라고 해요. 이걸 영어식으로 하면 이카놈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원래 헬라어의 의미로 보면 원래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고 노미아는 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경륜을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자기의 집,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셨다고 하고 그의 죽으심과 헌신을 통하여서 전 우주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다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를 다니고 경제를 돌리고 하는 것은 프로핏을 많이 남기는 게 경제의 원래 의미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온 우주를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원래 오이코노미아, 이카나미의 원래 의미였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돈도 벌고 경제도 다스리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가치관이 없이 하는 거는 그냥 장사를 한 거예요. 장사예요, 장사. 근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조금이라도 그게 돈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오이코노미아, 경륜이 그 경제가 그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해석을 잡으셔야 돼요. 해석은 어디에 기반한 것인지 말씀. 하나님 뜻 가운데, 그 가운데 모든 것을 같이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그가 권세가 있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많은 것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디베이트 되는 이게 5장의 말씀이에요. 5장, 6장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여러분,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몸 밖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살인하는 거가 살인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 정도가 살인이 아니라 원래 어떤 것부터가 잘못된 거다? 너희가 형제를 무시하는 말, 라가, 바보, 빠가야. 이디엇, 플리시 여러가지 단어를 성접해서 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를 살해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악한 자, 원수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원수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사랑 뭐 안 해도 된다.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시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거기다 또 이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 거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제와 금식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셨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너희가 하는 행함처럼 행하라.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얼마나 특별한 것이 있겠지? 나의 정도가 잘 생긴다. 라는 것을 사는 걸 가르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을 때 있단 말이야. 하나님, 저도 그걸 원하는 걸 가르치. 예수님 말씀하다시피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금식하고 구제하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화려하게 보이고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네, 잘 차려입고 정해진 시간에 잘 기도하죠. 네, 하나님이 아니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해도 됩니다. 하셔야 돼요. 네, 우리도 우리 그 기도 시간이 다 있잖아요. 네, 언제 기도하죠? 자기 눈을 피하시는데 언제 기도하죠? 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언제예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때 우리 기도합니다. 네, 새벽 기도 때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주일 때도 기도하죠. 수요일 때도 기도하고 모임을 기도합니다. 사실 기도는 이 시간 계속 대비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셨다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조차도 안 할까봐 지금 걱정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종교적으로 힘이 충동되고 본받을 게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형식만 보더라도.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잖아요.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더욱더 기도에, 그리고 부재에, 금식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에, 사실 그보다 뛰어난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던 위선, 거짓된 것,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은 내려놓고 그들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너희는 드러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원래 뜻을 너희가 마음이 숨겨놔 새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해석. 그 본래의 의미,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즘 뭐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데리다나 쿠포나 이런 사람들이 디컨스트럭션을 주장했습니다. 구조주의에서. 왜냐하면 그거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저자의 의미를 해석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해체시켜야만 우리가 과거부터 몰려있던 그 권세에 불려있지 않고 인간의 자유로운 본성 그대로를 사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디컨스트럭션을 주장했어요. 근데 저는 반대. 저는 오히려 로버스 센트리즘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중심을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고 하나님의 선과 악을 우리는 갖고 계셨다는 걸 알고 우리가 선과 악을 그분의 선과 악을 따라서 살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디컨스트럭션이 아니라 로고스, 말씀 중심의 센터리즘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셨는데 하셔야 되겠네요.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고스 센터리즘의 삶을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중심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바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진리 가운데 여러분 힘이 있고 권세가 생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 그 권세를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 관계에서 모든 걸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이 3절부터 13절에 있는 우리가 팔복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장면들입니다. 팔복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에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정말 복인가 싶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라고 슬피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막 이렇게 긍휼이라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라고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 가난이 그 자체가 복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가난 자체는 복이야. 하나님 그러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그 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 자의 몫이기 열심히 살아가면 땀 흘린 만큼 분명히 얻는 거 있어요. 근데 뭐 가끔가다 욕처럼 엄청난 그 혼란 가운데 하나님 깊은 어둠 가운데 두실 때도 있지만 그도 결국은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 이게 정말 웃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삶 이게 복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있고 나의 애통함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있고 내 심령이 가난함이 따로 있고 나의 애통함이 있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따로따로 있다면 이것 자체는 고통입니다. 이것 자체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사건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시고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그 제자들 안에는 어떤 부류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바로 그 전에 4장 23절과 25절 사이에 보면 거기에는 가난한 자, 심령이 아픈 자, 그리고 막 예, 몸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들의 삶의 겉모습이 축복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돈이 없고 내가 가난해서 찌들든지 아니면 로마 약제에 받아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다 빼앗기고 예, 내가 어떤 뭐 능력도 못 발휘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든지 몸이 아파서 내가 누워있든지 상관없이 너희의 모습이 어떤지 상관없이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바로 서 있다면 너의 삶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축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저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 돈 좋아하잖아요. 저 이게 입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합니다. 네. 나 다른 목사님들처럼 나 이제 청빈 항상 이사 못해요. 네. 그렇다고 내가 목포목 쓰진 않지만 네. 저 못해요. 하나님 아시고 이 정도만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좀 더 가난하게 살려면 좀 힘들 뻔했는데 네. 그래도 감사해요.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청빈 자체가 자랑이 아니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살자는 건 청빈 자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깨끗해 이게 아니라 그 가난하고 깨끗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되어진다면 청빈함도 아주 하나님의 쓰시는 좋은 도구가 되고 내가 부유함도 하나님 쓰시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맨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가셔서 사회적으로 높아지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지위적으로 올라가시라. 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실 마음속에 맨날 이런 기도도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여기 총장도 하게 하시고 네, 아멘. 네, 헨스테이트 총장도 일어났어. 야, 이게 정말 기독교의 총장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방송 교사님 맨날 우리 금요 기도 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이 학교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리더십이 정말 그런 공의의 사람, 행위, 그런 사랑의 사람, 모든 걸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리더십이 갖고 있는 사람이 충성하면 너무 좋죠. 네. 뭐 저의 눈빛을 보여주세요. 네. 하고 싶으신 분들. 네.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좀 있으셔야지. 그러한 질이 올라가더라도 중요한 건 태도는 늘 겸손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지위는 높아야 되지만 태도의 삶의 모습은 늘 겸손하고 태도가 낮아져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을 오해하지 마세요. 팔복처럼 내가 애통하는 자 네, 거기에 그것이 진짜 이게 행복이 아니라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해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관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에서 자기의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고 계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 그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 대한 행함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르침에 대한 행함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야고보서가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믿는 자들이 말하면서 너희 믿음이 있냐? 나는 행함을 보이겠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동반합니다. 행함을 동반합니다. 행함을 통해서 짓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두 종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함은 우리의 육적인 행함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육적으로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육으로 행하는 것, 내가 원해서 행하는 것, 나의 기쁨을 위해서 행하는 것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뭐라고 해요? 내가 죽고 십자가 상에서 다시 살아난 그 믿음의 행함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행함이 아님을 기억해 봅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행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박애주의가 있어요. 필란트로피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휴머니즘의 사랑과 하나님 이게 비슷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휴머니즘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차이점이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비슷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비슷해서는 차이가 뭡니까? 한쪽은 휴머니즘은 인간 자체를 높이려고 할 때 나오는 말이고요. 그걸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인간 존재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하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모습은 같죠. 그래서 이 교집합이 거기에 중간에 있는 겁니다.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같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휴머니즘과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믿음을 통한 행위 그 밖에는 서로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내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가 죄인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원수되었고 내가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내 버러지 같은 내 존재를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셔서 나를 귀하게 만드셔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스크린해 뭐 스크린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나타내는 것은 그들이 보이는 열매다 이야기하시면서 16절과 20절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21절에 7장 21절에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말을 덧붙이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행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나더러 주여 주여 행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했죠. 주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천국에 못 갈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라고 해서 열매 맺었는데 그것이 나쁜 열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야, 주여주여 할 정도로 그렇게 건드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도 안 하실 정도로 그런 삶이 될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저는 그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혹시 달마의 놀자 보셨습니까? 달마의 놀자 아니 안 보셨어요? 불교적 색깔이 굉장히 강한 영화이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 영화입니다. 네. 시간 되셔서 한번 보시고요. 네. 달마의 놀자 보면 이제 뭐 간단한 이야기예요. 다섯 명의 깡패들이 자기들이 이제 다른 깡패들에게 이 공격을 받고라는 게 이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절로 들어갑니다. 절에 들어가가지고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섯 명 깡패들이 있고 거기에 또 네 명의 스승들, 다섯 명이죠. 주지 스님까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주지 스님들이 보면 이 깡패들이 뭐 와서 똑바로 뭐 불공을 선한 마음으로 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막 리기에 대해서 다 무너뜨리고 네? 뭐 시간 똑바로 안 지나고 막 먹을 거 막 수정하고 막 이러니까 너는 이 불공에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다섯 명을 제발 좀 쫓아내라고 이 네 명의 스님들이 찾아가서 주지 스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스님, 잠깐 이들을 좀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 스님이 마지막으로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 이 양쪽 다 공정한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이 퀴즈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따라서 이 깡패들이 계속 다생명에서 살든지 아니면 내려가는지 결정을 하마 하고서 낸 문제가 뭐냐면 양쪽에 똑같이 깨진 독을 줍니다. 한 다리가 있고 독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문제예요. 물을 채우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님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 내 마음이 불리고 불은 곧 물이 오니 스님 제가 이 속에 들어가면 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고서는 동안에 자기 몸을 싹 담그고요. 그 스님이 이놈 맞다니까 내 물 채워라 그랬지 네 몸 채워라 그랬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깡패들은 열심히 정말 노력을 다해서 많은데 물 막 이 스텝바이 이 신발 끌어갖고 거기다 물 담아서 담고 막 이렇게 바가지를 해야 돼. 이게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안 채워지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그 도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다 하면 연못 속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물이 진짜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주지 스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주지 스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 뜻과 방식이 있는데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는 그 스님들은 그 주지 스님의 의미를 모르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깡패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알지 못했지만 답은 맞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 뜻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때때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모호하고 불투명한 일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결정들은 모호하고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말씀의 권세가 주어진다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적용 하나만 해보면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르침의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의 권세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듯이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권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르치면서 알게 될 때 이런 얘기를 꼭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 알기 참된 지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할 만큼의 지식이 되기 할 때까지 아시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나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묶이지 않고 풀릴 수 있을 만큼 지식이 될 수 있다. 그 관점이 세워질 때까지 아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교육을 하는 거, 모든 것들은 이 관점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유고를 알았으나, 그리스도도 내가 유고를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헬라어에서 알다라는 말이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알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그노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알다는 그냥 오이다 보통 이거는 뭐 그냥 예, 우리가 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노비스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고 이거는 recognize, confidence 또는 perceive 영어로 번역하면 이런 단어예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아는 것으로 믿음의 굳게 서도록 아는 것이고 책임을 질 정도로 확실히 아는 것이고 다시 확인하여서도 완전히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포괄적으로 이해를 넓혀서 알아야 되기에 컴플레인 하듯이 그리고 의미를 파악해서 완전히 판단이 서도록 아는 것 숙련되어서 정통하여 아는 것을 이 그놈이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이 처음에는 오이다에서 출발할지 모르겠어요. C에서 출발할지 모르겠어요. 오인하고 언더스탠드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그놀이조라고 하는 이 단계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다른 가르침과 배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단지 모른다거나 아는 것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아는 것이 모른다거나 또는 아는 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해도 우리가 더욱더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제가 다 틀렸다 얘기하고 그냥 그 아는 것이 보다 더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알아가시는 겁니다. 질을 높여 알아야 됩니다. 방향을 정확히 알고 알아야 됩니다. 질을 높여 가시는 겁니다. 자기 실존에 자기 실존으로 알물들을 실현했던 제가 존경하는 문정기 목사님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까요? 물은 쏟아지고 흘러가야 생수지 고여있으면 안 되고 진리는 언제든지 의식으로 분출해야 참이지 언어 그 자체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언어를 통해서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본질적인 개념들로 우리의 지식을 축적해가 언어를 통해서 그 축적된 개념들로 자기를 가르치고 아는 것과 외운 것으로 서로 앞에 서지 말고 본질적인 개념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무한하게 농축된 내면적 의식에서 분출된 것은 아는 것, 내가 읽은 것 이런 거로 아니라 내면적으로 이 채워진 그 의식을 통하여서 분출되어 나오도록 계속해서 성경의 원어로 자기의 의식을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도 그 진리의 언어인 예수도 그냥 전해놓고 다 되었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변화하여 화하여 그 사람의 실존을 통하여 가치관으로 비춰나오기까지 전해져야 하며 역사 속에서 인류 전체에게 미쳐온 그 죄를 같이 짐지는 데까지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아는 것,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언어도 복음도 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인격에 부딪혀서 변화가 있는 것을 보기 원하고요. 그 실존을 통하여서 그가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기 원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수많이 퍼져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같이 짐지는 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대한 바른 식견과 그리고 바른 해석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이 참된 복과 삶의 열매를 여러분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의 권세를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다. 그 가르침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또한 제자 삼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제까지 우리 조시영 목사님께서 저희를 지휘자로 오랫동안 섬겨 주셨는데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특송 여정이라는 찬양을 하고 주신다고 이 시간 또 마련했습니다.